오늘 저는 섬기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의 원리라는 책이 아주 좀 잘 알려진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료적인 위계조직, 그러니까 관료적인 위계조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 공무원, 관공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매니저가 되고 중간 간부가 되고 또 한 20년 지나면 임원이 되고 이런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는 그런 위계 조직에서는 하나 중요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승진을 하면서 승진하는 게 다 좋은 일이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승진을 했을 경우에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창구 직원이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던 분이 매니저가 되면은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어려워지고 또 임원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일들을 대외관계나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 조직 안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중에는 적격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이 되고 적격하지 않은 사람이 매니저가 되고 이러면서 조직 전체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 전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거를 가르쳐 이제 피터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이렇게 좀 쉽게 스토리로 예를 든다면 한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야전에서는 뭐 그 촌각을 다투고 생명을 다투는 일이니까 막 그냥 욕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냥 아주 엄하게 장병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이제 갔습니다. 국방장관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치죠. 정치를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이 야전사령관일 때처럼 그냥 막 부딪히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보좌관들한테 막 그냥 상소리를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좀 야전사령관일 때 모습처럼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울리지 않는 자격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가니까 무능력자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조직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예우를 해서라도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 집사님일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이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은 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챙겨야 될 때, 사람들을 매니지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와서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질서가 조금 이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도 그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베드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를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의 치맛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아주 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아주 많이 공부를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또 재력가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옆에서 서포트를 크게 하고 있었던 그런 그 재력가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세베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들이 들어와 있고 그 어머니가 항상 열심히 예수님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말씀을 듣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어떤 때가 됐을 때 우리 아들들을 좀 중요한 자리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차제에 예수님께서 아 이거를 이제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거를 좀 교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적인 리더십과 또 여기와 비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지도자, 리더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8절의 말씀 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이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리더십은 보수형 리더십하고 권력형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리더십이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지만 보수가 끝나면 그냥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급료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보수를 주는 사람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하는 말과 지시에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권세, 파워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게 되면 그 상대적인 그 파워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파워 때문에 그 어떤 오소리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그 지도력은 또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리더십은 결국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건데 그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전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했어요. 이 말 나온 게 거의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서번트면 그냥 서번트고 리더면 그냥 리더지 어떻게 서번트가 리더가 되냐? 이 서번트 리더십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35절에 누구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에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죠. 그 이기적인 말을 토대로 해서 이것과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이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뭘 구하는지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너희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꾸어주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은 진정성이 있어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꾸며서는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실천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지도자의 모습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주고 값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라면 그냥 값을 주고 돈을 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용하는 사람이 뭐 모범을 보일 필요도 없고 어떤 행동을 롤 모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파워,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지시하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괜히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지도자는, 이 지도자상은 상당히 실천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존경이 일어나지 않고, 존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받는 일도 없고, 본받는 일도 없으면 따르는 사람의 실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나도 중요하겠지만은 늘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신경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선교팀에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경험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선교사들, 선교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언젠가 물을 좀 마실까? 그리고 컵을 하나 꺼내가지고 책상에 탁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물 있는 데 가서 이 물 따라 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내 잔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뭘 원한 것도 아닌데 물을 먹으려고 탁 하니까 벌써 내가 물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일어나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식탁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누군 어떤 테이블에 다 앉았는데 누가 와서 앉았는데 거기에 뭐 이 냅킨하고 수저가 놓여있질 않아요. 그냥 빈 식탁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럼 그냥 다들 그냥 무심코 이야기도 하겠지만 누군가 일어나서 거기에 냅킨하고 수저 한 세트 갖다가 앞에다 탁 갖다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탁은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강회를 하든지 어떤 장로님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이런 미팅들은 이제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우리가 또 모여서 하면 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우리들의 모든 포커스는 교회에 와 있는 교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 떠날 때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리들 하는 일에 바쁜 게 아니라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 포커스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평일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민생활 이제 시작하고 교회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실수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조그만 교회 부임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늘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새 신자가 오거나 새로 만나거나 이러면 신방 먼저 갑니다. 신방 가서 지방 환경이나 사시는 게 어떤 건지, 사업은 뭐라는지, 사업은 어떻게 돼가는지, 거기에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게 늘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제가 가서 집사님들 이제 전화를 쭉 합니다. 집사님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신방을 좀 가야 되겠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는 왜 오시는데요? 그래서 아니 신방 목사가 좀 신방 좀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요. 그랬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교인들 간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 그러지? 지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집에 누가 온다는 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자신도 누가 오면은 이게 막 널려놓고 있던 거 다 치워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고 이게 좀 좋지가 않, 그러니까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하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중에 만나기도 어려워요. 바쁜 이민 생활에서 어떻게 시간 짜내갖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집사님 또 교인들을 만나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따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우리 교회 리더십들의 리더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날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좀 더 편안해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타성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몸부터 달리기라면 막 그냥 스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 그 짧은 거리 빠르게 달리는 거지만 도달하고 나면 그냥 지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길게 멀리 가야 돼요. 함께 걷는 거랑 같아요. 걸으면서 빨리 걸으면 더 천천히 걷고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늘 교회에 들어오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포커스하고 배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타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를 꾸민다고 그러면은 얼마 못 가요. 꾸미는 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면 얼마 안 가서 드러나요. 우리 사람이 서로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서로 만나면 늘 우리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예의가 없거나 그렇다고 막 그냥 루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고 또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저 자신에게 목사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해지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늘 생각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유대 랍비에게서도 그가 파문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철학적인 사상들을 내놓은 것 때문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청빙이 왔어요. 교수로 청빙이 왔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면 거기서는 그 조직 속에서는 내가 나의 사상을 잘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랍비 교육을 받은 이분이 랍비들은 꼭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나 모두 다 모든 회당에서 다 서포트를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지의 험한 곳에 가면 거기에 함께 모인 회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 교육의 제일 중요한 스킬 교육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경 깎는 일을 스킬을 가졌어요. 평생 안경 깎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평생 안경 깎는 일을 하면서 그가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나갑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이럴 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앞에 굽신거리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좀 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시하고 사실 우리 현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경 깎는 그냥 뭐 보잘것 없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직업을 갖고 평생 그것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세계 철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가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뭐 저런 것밖에 못하고 뭐 저런 것밖에 못해. 뭐 닥터면 굉장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저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낮아서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마치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정말 고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리온 오리새끼라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를 썼죠. 오리알들 사이에서 백조가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덩어리인지 이 백조가 자라면서 왜 나는 수영도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오리들처럼 이 주둥이가 이렇게 좀 둥그렇게 넓적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오리들처럼 걸어다닐 때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저렇게 걷지를 못할까?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요. 늘 그 속에서 구박받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봄이 왔습니다. 하늘에 새들이 날아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이 길고 날개가 크고 날개를 그냥 파닥파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슬 짚는 그 날갯짓 한 번에 하늘로 쭉 이렇게 평안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백조들이 떼지어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옆에 앉는데 자기가 이 새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헐벌 날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리더십, 파워를 갖고 다스리거나 돈을 갖고 고용하거나 그거는 지도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지도자의 모습으로 봤을 땐 쓰레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거 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습, 지도자의 모습, 그 모습은 섬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처하고 내가 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 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존귀한 지도자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진짜야. 인자가 온 것은 나도 역시 실천적인 모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조차 내어주려고 그렇게 온 거 아니겠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전에 좋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전에 좋게 여겼던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습들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독성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벨비 아닌 장로교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리더십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섬김의 지도자, 이 모습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돌이켜보면은 교회의 이 교회 모습이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공동체인지, 왜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뭐든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교회인지 외부의 교인들이 들어와서 보면 한눈에 알아봅니다. 모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무리 허름한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공동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교회는 뭔가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돈 주고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실천적으로 우리들 속에 나타나야 돼. 교회에서 뭐 이렇게 페이를 해가지고 하는 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페이가 없이도, 대가가 없이도, 인정해주는 거 없이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보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귀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그만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설로서 문학계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 내용은 한 수도원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신임 목회자들.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동방으로 여행을 가는 팀을, 순례 팀을 하나 꾸리려고 그러는데 모든 경비는 우리 수도원에서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가는지는 절대 비밀에 붙이고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어떤 곳에 동쪽으로 여행을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젊은 목회자들의 여행에 이걸 돕기 위해서 하인한 분, 연세가 많으신 하인한 분이 이제 거기에 함께 따라서 여행을 돕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리오라는 사람인데, 여행을 함께 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 이제 빨래가 나오면 빨래도 해주고, 밥이 식사가 필요할 때 식사를 이제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해주고,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약을 만들어서 치료도 해주고, 또 마음에 병이 들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여행을 꾸려나가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갔는지 모릅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리오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목회자들끼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좀 뭘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 음식을 좀 하지? 여행을 하면서 옷이 더러워지는데 누가 빨래를 하지? 다 그동안 리오가 다 해줬으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좀 상처가 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이 그냥 그 젊은 목회자들끼리 아웅다웅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은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아요. 다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주인공 된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참 너무 귀해요. 그게 너무 참 그립기도 하고 그 리오라고 하는 그 하인도 참 너무 귀한 분인데 잘 대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소문에서 한번 내가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굉장히 규모가 큰 대수도원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수도승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고 수련이 잘 돼 있는지 아주 들어가자마자 기가 팍 죽는 그런 곳이었어요.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안내해 준 곳이 도서관인데 빽빽하게 들어찬 그 도서관에서 많은 수도승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막 분주하게 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야, 나 여기에서 좀 공부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쪽에서 대수도원 원장님이 저쪽에서 이제 옵니다. 참모들을 이제 몇 명 데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오는데 예의를 차리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여행을 도와줬던 리오였어요. 그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눈물까지 터뜨리죠. 얼마나 고맙고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 중에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있음 그 자체로만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파워가 아니라 조직상의 파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의 그런 힘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그 교회가 꽉 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벨뷰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영향력 있는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섬김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교회가 힘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숫자로 많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흠모할 만한 교회, 그곳에 가보니까 참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계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